네, 제가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 배울 때마다 늘 참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 오셔서 주님, 바른 말씀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모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저희가 그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이제 120년 살았던 모세의 그 중에서 40년을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았고,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은 미디안 땅에서, 이제 40년을 그 양을 치는 이제 목자로서 살았다.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40년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40년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년 동안 살았을 때 그 모세가 그 이제 실패한 인생으로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다뤄졌던 그런 인생 그 시간이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80세가 된 이제 그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그 호렙산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이제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호렙산에 이제 이 양들을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3장에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의 이름에.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 모세가 그 양들을 데리고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이제 3장 2절 보니까 3장 2절까지 보면 2절 3절까지 좀 보면요.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이 80세가 된 이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데, 어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시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제 모세가 갔을 때 호렙산이죠.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지금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모세가 참 처량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 하고 있었냐면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냥 양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고 있다. 지금 결혼한 지가 한 40년 됐는데 아직 독립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양떼가 아니라 이드로의 양떼를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뭐 처가살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 되게 처량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 많이 이렇게 위축되고 이런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모세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렇게 양떼를 이제 끌고 갔는데, 이 호렙이라는 이 호렙산을 이제 다른 곳에서는 이제 신의 산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마 이제 그 신의 광야에서 신의 산, 신의 산의 어떤 일부분을 신의 산이 좀 크고 그의 일부분을 이제 호렙산이라고 이렇게 호칭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신의 산과 호렙산을 같이 이렇게 통칭하기도 하는데 이게 분명히 다르긴 다릅니다. 이제 신의 산과 호렙산은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명칭은 다른데 호렙산이라는 호렙이라는 뜻은 좀 찾아보니까 이게 좀 사막, 광야 이런 그런 이제 거친 땅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시내라는 그 시나이라는 그 뜻은 이제 빛나다 이런 뜻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에서는 이 출애굽에 관련해서는 호렙산이 나오지만 그 뒷부분부터는 다 시내산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은 지역인데 이렇게 좀 호칭을 좀 다르게 부르는 건지 이런 건 좀 정확하게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뜻을 보니까 이제 이 호렙은 약간 좀 사막 어떤 그런 거칠은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땅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를 이제 이 모세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희한했던 게 이 떨기나무라는 거. 이 떨기나무는 이제 성경에 한 제가 찾아보니까 한 9번 정도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모세하고 이제 모세와 관련돼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해서 한번 정도 등장을 하는 이제 나오는 단어인데 이 떨기나무가 뭐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일반 관목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아주 큰 나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렇게 뭐 가시나무 비슷한 하여튼 좀 크지는 않은 나무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나무인데 이 떨기나무가 그 이상하게 이제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분명히 붙었으면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불은 붙었는데 얘가 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만 붙어 있는 아주 희한한 광경을 본 거죠. 예, 그래서 모세가 놀라서 이제 이 광경을 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여기서 이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이 워렌 올스비라는 그 목사님 우리가 잘 아시는 분이죠. 그분은 이 떨기나무에 관련해서 이 떨기나무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의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설명한 내용을 좀 보면 첫 번째는 이 모세에게 이 나타났던 이 불타는 듯한 그러면서도 소멸되지 않는 이 떨기나무가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6절을 보니까 땅의 귀한 것과 땅의 충만한 것과 떨기나무 속에 거하시던 이에 선하신 뜻을 내리니 복이 요셉의 머리에 곧 자기 형제들로부터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래서 이 나무가 이 불은 불타는데 소멸되지 않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보여주는 계시하는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나무가 타지 않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떨기나무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아마 모세가 이제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을 때 모세가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는데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떨었다는 게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이제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신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이 떨기나무가 이제 말씀들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 오렌 올스비 목사님도 이 괴로움의 용광로를 통과하면서도 타지 않는, 타버리지 않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이 그러잖아요. 유대인이 많은 역사 속에서 유대인을 소멸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핍박들이 있었고 또 엄청난 공격들이 있었는데 유대인이 결코 소멸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취하시고 너희를 새 영광로 곧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사 이 날에 너희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상속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또한 떨기나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또한 이 떨기나무가 모세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비천한 목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꺼뜨릴 수 없는 불이 될 것이라는 것, 이러한 것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 떨기나무가 또한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래서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모세가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5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성경에 참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등장하는데 바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늘 이제 처음 등장하는 그 단어가 처음 등장할 때 그 단어의 의미를 이제 잘 설명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느냐.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그 뜻은 이제 단어적인 의미를 보면 성스러운 장소 또 성스러운 어떤 그 물건의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셨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곧 거룩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보니까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이거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호수아 공부할 때도 우리가 이걸 봤죠. 여호수아가 이제 주의 군대 대장인가요? 만났을 때 신을 벗으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신을 벗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발을 벗는 모습 이것은 이제 이 겸손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들은 신을 신지 않는 벗는 주인 앞에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겸손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신발을 벗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취해야 할 그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모세가 만나게 됩니다. 또 이 출애굽기 3장의 내용들을 이제 또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어떠한 하나님을 보여주시느냐 조상들의 약속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했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이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세 때에 이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고 자신의 백성의 하나님이고 자신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가 40년 전에 이제 그 자신의 열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감행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일을 했던 것, 사람을 이제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것을 부모나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이제 들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것은 이제 처음이죠. 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처음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요? 다른 얘기 안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너가 여태까지 너의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네가 기다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지금 부르는 음성인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의미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다라는 것, 하나님 자신이 영원토록 불변하다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이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그분이 그냥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지금도 동일하시고 그분이 이제 오셔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자 하신다. 이것을 이제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 다음부터가 이제 모세에게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이 말했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제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 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자 하는 그 약속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모세와 관련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다. 이것을 지금 이제 모세에게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지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 그 모세가 무엇을 실수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제 지적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또 유대인들을 이렇게 화합시키려고 하고 사람을 이제 죽이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무엇을 봤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에 하지 않았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8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건지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 여기서 이게 참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게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모세를 통해서 일하는 건데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통로가 되는 거죠. 모세는
그런데 때때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드려야 되는데 모세가 이전에 실패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것을 지적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일을 하는데 너를 통해서 하겠다. 이거 지금 말씀에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9절과 10절에 보니까 9절과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그 내용이 이 말씀 있으세요?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나니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여기서 또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제 이게 이제 이 now잖아요. now.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40년 전에 그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네가 4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했지만 하나님의 때는 바로 지금이란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now,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모세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때가 이제 모세의 때가 틀렸다라는 것을 이제 8절, 9절, 10절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섯 번째로 모세의 관점을 또 바꿔주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이제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40년 전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그 왕자의 그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던 그 모세 그때쯤 아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도와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살인자가 됐고 도망자가 돼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양을 키우면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 이 모세에게 이제 80세가 된 모세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시로서는 80세가 돼도 지금 80세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80세면은 연세들이 많이 드셔서 이제 움직이기도 좀 약간씩 힘드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아마 당시에 그 모세 때 그 나이로 봤을 때는 80세가 그렇게 뭐 거동이 힘들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뭐 젊은이처럼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40세의 그 혈기 왕성했었던 때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이 이제 인생의 끝에 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40년 전이 아니고 지금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건지려고 하는데 너를 보낼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는 이 양이면 좀 40년 전에 좀 혈기왕성했을 때 그때 오셔서 보낸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참 힘도 없고 아는 것도 다 까먹고 한 80세 되면은 뭐 계산도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막 자꾸 까먹고 어제 들은 것도 까먹고 어제 외운 것도 까먹고 뭐 어디다가 넣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때가 이제 나이가 점점 먹으면 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생각 안 나고 그렇게 돼서 이제 모세도 나이가 점점 더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쌩쌩할 때 와서 말씀해 주셨으면 이제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이럴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질 것이고 이제 너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드디어 오셨군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 안 했단 말이에요. 왜요? 왜 제가 가야 돼요? 저 못 가는데요? 그러니까 모세의 대답이 그거예요. 저 못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자기는 못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앞으로 성경 이제 좀 몇 가지 공부하면서 말씀을 이제 나누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로 모세를 설득을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뭐 진짜 정말 아이를 구스르듯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모세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싫은데요? 못하겠는데요?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이 둔한,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야, 너 형, 아론 있잖아.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모세가, 참 이럴만도 할 것 같아. 왜냐하면 80세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이 없었던 거죠. 또 위축도 되었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80세가 됐는데 독립 못하고 처가살이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자신이 있었겠습니까? 야, 나 같은 이 처지에 이 처래가 처가살이하는 이 처지에 이거 참 무슨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건지겠다고 이러겠냐. 그런데 하나님 보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자기 모습이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야, 너가 실패했지만, 너가 자신감을 잃었지만, 너가 위축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너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의 힘이 전부였지만, 지금까지는 너의 힘이 전부였지만, 앞으로는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다. 아, 이 정도 되면 모세가 어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게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죠? 네. 그런데도 못하겠다고 버팅기고 있습니다. 왜 계속 못한다 그럴까요? 모세가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모세의 모습은 모세는 자기의 육신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80세가 됐어요. 겸손해진 모습은 있어요. 위축되어졌죠. 정말 죽음을 통과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관점은 여전히 육신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패, 자신이 나이 들었다는 거, 자신의 무능함. 그래서 모세의 관점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 내가 이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건질 수 있을까? 이러한 그 육신의 관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관점을 지금 바꿔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의 그 대화를 몇 가지만 살펴보면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낼게. 그러니까 모세가 3장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누군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랬으니까 모세가 내가 누군데요?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3장 13절에서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4장 1절에 가니까 모세가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4장 10절에 가니까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좌절과 실망과 낙담이 어디서 오느냐? 자신의 육신을 보는 데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그 좌절과 실망과 낙담으로부터 벗어나느냐? 자기를 보지 않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다짐해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자신의 육신 안에서 길을 찾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우리가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길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세가 돼도 80세가 돼도 120년이 돼도 모세는 여전히 모세예요. 육신적인 모세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모세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필요한 것은 지금 자꾸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가 아니라 나야. 네 능력을 보지 말고 너 육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렴. 하나님의 능력을 보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모세의 그 관점을 육신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바꿔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해서 자꾸 모세의 그 관점을 바꿔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세는 뭐냐면 자기 육신 안에 있고 육신을 바라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너가 아니라 나를 좀 바라보렴. 이렇게 지금 모세를 설득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우리는 육신 안에 거할 때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 내가 비록 겸손하게 행해도 내가 비록 오랜 고난을 겪었어도 육신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에게 소망이 없고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고 오직 주님께 능력이 있고 주님만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의 사역 가운데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을 좀 모세가 좀 볼 수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진리도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말씀 봤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납니다. 우리가 새 사람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능력이 있는 거지 나 자신은 여전히 난 거예요. 모세의 관점은 여전히 80세가 돼서 겸손해졌지만 여전히 육신 안에 있을 때 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또 4장 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이런 바울 같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일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 이것을 좀 모세가 배울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지만 나의 육신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팡이가 뱀이 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바라보는 순간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안에서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좀 모세를 통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모세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모세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이 모세의 이 참 삶을 볼 때 참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감히 우리가 참 발끝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그 위대하신 그 모세 형제님. 그러나 이러한 위대한 분들도 참 자신의 육신을 바라볼 때는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고 또 참 하나님 앞에서 참 무능력한 자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관점을 바꿔주셨고 또 우리의 관점도 또한 바꿔주시기 원하신다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육신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새 사람 안에서 늘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또 주님의 참 자녀로서 또 주님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